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우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죄는 언제나 고통을 가져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할 때 죄의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형제간의 불화, 그 이전에 아버지의 편애 뭐 이런 것들이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또 형제들의 불화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그 미움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저 동생을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점점 강팍해 져갔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합의가 될 정도였습니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뒤에 그나마 르벤 덕분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는 광야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목자들이 들판에다가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여튼 이것은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건기가 되면 그 물 다 써버리고 이제 말라서 이제 마른 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을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향닭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오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런데 중요한 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한 뒤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죠.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나중에 저 뒤에 창세기 저 뒤에 가면 요셉이 아주 애걸했다 그래요.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참 소리쳤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굳어지고 강팡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은20에 팔아버릴 정도로 아주 굳어진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일어나고 혹은 죄악의 욕심이 생길 때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죄악의 유혹에 직면할 때 그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이 죄가 자라나고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늘 그 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점점점 자라고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유혹에 직면한 사람을 집어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가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점점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본적인 양심의 가책 정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좀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결국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걸 다 찢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에게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유혹,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죄악에 내어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과 그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이 자라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주 우리 내면을 이렇게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참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죄가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쳐놓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요셉이 요셉의 채색 옷을 다 이 사람들이 찢어요. 그리고 그 찢은 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채색 옷이 찢어진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울부짖었겠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또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요셉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울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본문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었어요. 야곱 덕분에 자기 부모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의 속임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야곱도 염소 가죽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27장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가 목과 손에 이렇게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순염소의 피를 묻힌 그 옷, 채색옷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이야기지만 야곱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늘 속고 속이는 인생이에요. 자주 속이고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특기 중에 하나였던 속임수가 이제 야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죄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물론 죄가 유혹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뭐 좀 이렇게 쾌락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욕심을 이루어 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죄 때문에 죄가 늘 바로 아픔을 가져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죄를 짓는데 막 허리가 막 쑤신 듯하고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처음에는 항상 달콤하고 죄는 처음에는 항상 화려하고 죄는 처음에는 항상 삶을 즐겁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처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죄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죄가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 짓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죄가 주는 자유, 죄가 주는 쾌락, 죄가 만들어내는 즐거움, 죄가 이루어준다는 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필경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항할 때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벤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그냥 구덩이에 던졌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거든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요셉은 르벤이나 유다의 도움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대항이었어요. 소극적인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벤은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작전을 세웠는데 들어맞지 않았어요. 르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반대해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르벤이나 유다처럼 소극적으로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을 좀 방해하고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르벤이나 유다처럼 더 큰 악을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죄와 대항하고 죄에 맞서고 죄와 싸우는 뭐 이런 어떤 좀 자세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 맞서고 죄와 싸우는 그런 자세,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짓을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본문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를 해치려고 하고 마침내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뭐 이런 장면들이에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결국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의 노예는요, 죽는 이만 못한 신세일 때도 있었어요. 이 노예로 끌려가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나타난 상황으로만 보면 요셉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버림받은 그런 처지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깨어지거나 버림받았거나 내팽개쳐진 인생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그나마 소극적인 르벤, 혹은 좀 더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하는 유다 정도였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극진한 총애를 받던 요셉,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이 이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말도 다르고 전혀 문화도 다른, 그래서 아주 총애받는 아들이었는데 험한 일을 해야 되는 노예 신세가 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죄악의 물결, 그 죄악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만 우리에게 들릴 때, 눈에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그 이 속임수,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자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고통이, 비명이, 속임수가, 온갖 그 원통함이, 온갖 분노가 우리를 참 사로잡고 있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원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속임수와 고통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믿고 그거를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육신의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죄는 괴로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